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께서 제목을 월드컵이라고 하셨는데 부자를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월드컵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봉독된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조금 연장해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특히 요즘에 한국에 계셨더라면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설교 중에 월드컵 축구 이야기를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설교하실 때 생활과 주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해서 교훈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월드컵 이야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올림픽 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그 선수들의 절제하며 극기하는 정신과 생활을 그리스도인 생활에 비유하여 성경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월드컵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두 대목으로 나누어서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내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향방은 뭐 뒤집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방향, 향방. 다시 말하면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이 있다는 말인가요? 없다는 말인가요? 네. 방향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입니다. 방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다름질하는 골, 목표, 방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목은 향방 있는 자, 첫째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 그리고 향방 있는 자, 이 두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요즘에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축구 시합을 할 때 지기 위해서 패배할 마음으로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기기 위해서 합니다. 축구하는 선수들을 보면 한 골이라도 더 넣어서 이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 싸움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고 경기를 하는 것과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그런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도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월드컵 축구 경기는 저도 할 수 없고 다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의 싸움은 결코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패배하면 영원한 멸망이고 승리하면 영원한 생명에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패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동선수들의 예를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말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듣지만 그 깊은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제라는 말, 운동선수들도 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되는 절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그크라테이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그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더해진 말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말과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에그크라테이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고, 에고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자신을 말합니다. 자아 혹은 자기를 에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붙은 크라테오,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은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자신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어한다, 자기를 통제한다, 혹은 자기와 싸운다는 말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말을 정의하자면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아도 꼭 해야 할 일이면 하고 자신이 하고 싶어도 그것이 이롭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고대 운동선수들은 경기에 임하기 한 10달 전부터 술과 여자를 멀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조절해야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27페이지에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과 그 보상을 신뢰로 들기 위하여 고대 그리스 국민 사이에 저들의 신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각종 경기들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아까 그 본문의 성경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사람들은 가장 심한 훈련으로 단련을 받았다. 체력을 약화시킬 경향이 있는 모든 방종은 금지되었다. 육체적인 활력과 불굴의 정신과 굳은 결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치스러운 음식과 술이 금지되었다. 운동선수들도 운동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관리하고 단련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의 취향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습,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그러한 연습의 결과로 그 속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품성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즘 신문을 들춰보면 온통 기사는 축구에 대한 기사입니다. 대부분의 색깔은 빨간 색깔입니다. 신문을 들추다 보면 축구에 대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 한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축구를 잘하게 돼서 세상을 놀라게 했는가? 그걸 분석을 한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요소를 꼽고 있어요. 체력이 아주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체력. 둘째는 정신력, 이겨야 된다는 정신력이 아주 투철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기술도 많이 향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응원의 열기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한국 축구가 아주 강해진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아무리 강하고 의욕이 넘치고 개인기가 좋고 응원이 열정적으로 이루어져도 체력이 미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력. 히딩크 감독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세계 최상급의 성취 동기와 사명감도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 아무 쓸모가 없다. 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90분을 뛰고도 남을 만한 체력이 있어야 그 투지가 불태워질 수 있지 힘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용기만 가지고 하다 보면은 전반전만 뛰고 나면 맥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감독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한 것이 선수들의 체력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체력 훈련을 어떻게 하는가? 뭐 제가 보진 못했지만, 그 써놓은 것을 보니까 그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다 거두절미하고, 그 체력 훈련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로 했는지를 설명하는 간단한 규절이 있었습니다. 6월 20일자 신문에 90분 동안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훈련에 그라운드에 누워버리는 선수가 속출했지만 베르하이엔 트레이너는 그러니까 그들을 훈련시키는 트레이너가 베르하이엔이라고 하는 그 히딩크가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 체력 강화 훈련을 위해서 트레이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2분 더를 지시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지쳐서 운동장에 털푸덕 쓰러져서 엎드러질 때까지 훈련을 강하게 시켰는데 쓰러진 다음에 한 말은 2 minutes more. 2분만 더 뛰자 이겁니다. 다 쓰러졌는데 일어나서 2분을 더 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탁구 선수들 훈련하는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서 잠깐 들었어요.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탈진이 돼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훈련을 하고 공을 치다가 이제 더 이상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쓰러지면 그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서 3분을 더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련된 체력 때문에 뭔가 달라진 모습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초 체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 체력은, 영적인 체력은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일과 교회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이것이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이 기초 훈련이 잘 돼야 전도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주의 사업에 충성하는 것이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초 체력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별로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5분 기도합시다 하면 2분만 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말이 없어요. 제가 여러 차례 5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드려보면 2, 3분 지나면은 5분 된 줄 알고 다 일어나요. 그만큼 체력이 없어요. 기도할 열정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좀 열심히 보십시다. 최소한도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30분이라도 좀 성경을 봅시다 하면은 10분 이상 보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기초 체력이 안 돼 있어요. 전도하러 나갑시다 하면은 어떤 구실을 해서라도 좀 빠져보려고 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의 몸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편하게 믿으려는 경향이에요. 쉽게 믿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싸우지 않습니다. 투쟁하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기본 체력이 약하면 몸싸움에서 진다 그럽니다. 저는 몸싸움이 뭔가 했더니 그 운동선수들이 그 운동하면서 굉장히 싸우더라고요. 심판만 안 보면 막 남을 잡고 늘어지고 공도 안 가지고 있는데 다리를 막 걸고 막 붙들고 굉장한 몸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한국 선수들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외국 선수들하고 부딪혔다 해서 넘어지면 한국 선수가 넘어졌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국 선수하고 부딪히는 외국 선수들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만큼 기초 체력이 아주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영적인 체력이 약하면 자주 넘어집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생활이 훈련이 안 되면 자주 실패합니다. 영적인 체력이 강하면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력이 강해지면. 교회 모든 예배 행사에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영적인 체력이 강해지면. 그런데 영적인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남의 입장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말합니다. 누가 조금 안 좋은 말을 하면 금방 기분이 상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약하니까 그래. 영적 체력이 약하니까. 가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이나 바쁜 일이 생기면 아주 쉽게 교회를 빠집니다.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지만 인간의 체면이나 사람의 관계 때문에 쉽게 타협하고 삽니다. 우리가 정말 충실한 결승전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초 체력을 든든히 훈련을 통해서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배단이 1단계, 배단이 2단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꾸 훈련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 정리하고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결승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때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영적인 체력을 든든하게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주 쉽게 키워진, 쉽게 길들여진 교인들은 위기가 올 때 틀림없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잠깐만 멀리 보면 이 선악의 싸움의 마지막 장면은 매우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오락가락하는 그 선악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의 영적으로 든든한 체력을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말씀에 굳게 서는 영적인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향상시키고 품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그게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냐 하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습니다. 다음에 성경절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8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옳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것은 100% 순수한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한 같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 아까 본문에 나왔던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여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한다. 자기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늘 선악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 자기를 다스리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원리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연습하라. 훈련하라. 단련하라. 너무 쉽게 편하게 안일하게 신앙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군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받을 때에 이미 월드컵 경기하기 전부터 많은 훈련을 했고 또 지금도 경기가 끝나고 다음 경기까지 2, 3일 사이에 쉬다가 나옵니까? 훈련을 하고 나옵니까? 또 훈련을 합니다. 회복 훈련도 있고 또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합니다. 그냥 경기 끝난 다음에 그 다음 경기까지 2, 3일을 푹 쉬면 피로 회복이 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대요. 그래서 피로를 회복하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 훈련을 받을 때에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입니까? 대표 선수로서 훈련하는 것입니까? 예?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대표 선수가 된 상태에서 그 고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0%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되었다는 증거는 자기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고되고 어렵고 힘든 훈련이라도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훈련을 감수하고 연습하고 단련합니다.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걸고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법칙을 따라서 살기 위한 끊임없는 훈련과 투쟁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있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훈련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통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우리가 장차 가서 살아야 될 천국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얻는 구원, 구원의 보조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 저희는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지금 그 운동선수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명예입니다. 메달입니다. 좀 더 나가서 돈입니다. 그 명예와 메달과 재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삽니까? 썩을 것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그 최종적으로 우승한 선수들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계수로 엮은 그 풀로 엮어진, 나뭇잎으로 엮어진 관을 씌워줬습니다. 그것 하나 쓰려고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엔 조금 바뀌어서 뭐 메달을 주기도 하고 뭐 재물도 주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썩을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훈련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이 선악의 전쟁터에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다름박질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보면서 또 제 개인의 조그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하면은 잊지 않아야 될 그 많은 불화와 분쟁과 불평과 불행이 대개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말에서 나옵니다. 말에서 나와요.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혹은 가정이나 개인의 생활 속에서 없어야 할 불화와 불목과 불평은 대개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경주하는 이기기를 다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 말이라고 뱉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혹은 한 단계 넘어서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말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말에서 나옵니다. 말을 잘 자기를 다스려 통제된 말, 정제된 말을 다스려진 말이 입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불쾌감이나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자아를 극복할 수 있는 훈련도 또 필요합니다. 비차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막 해도 안 되고 혹시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것 가지고 용기가 꺾여도 안 되고 항상 내가 지금 영원한 멸류관을 향해서 선악의 대쟁투의 결승전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자기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향방 있는 자, 우리는 분명한 삶에 우리 신앙에 골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는 축구에 열광하는 세계의 분위기를 아주 생생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계가 이 축구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이전 어느 때보다도 실감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할 때는 뭐 별로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아주 생생하게 이 열기가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광화문 거리에 앉아서 멀리서 보면 뭐 요만하게 보이는 그 조그만 화면을 집에서 보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을 텐데 그 거리에 뛰쳐나가서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화면을 바라보고 그 열광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축구뿐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구선수나 농구선수나 요즘에는 골프선수들 그 사람들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 여기에 관심을 쓰고 살아요. 누가 골프를 쳤는데 그 구멍에 몇 번 만에 들어갔다. 그게 뭐 굉장합니까? 아니 뭐 구멍 하나 파놓고 뭐 이렇게 몇 번 만에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굉장한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거를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 부모와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 45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들은 경박한 오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가고 있다. 사단은 하나님과 영혼 사이에 자신의 계획들을 개입시키고 있다. 따라서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생각에서 떠나 다른 쪽으로 쏠리게 할 재료들을 만들고 있다. 사단이 지금 총력을 다해서 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돌려서 다른 쪽으로 관심을 쏟을 재료들을 만들고 있다. 운동 경기와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기 위하여 갈급하고 있다. 요즘 운동 경기 시합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월드컵 경기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잘해가지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경기하는 한국이 경기하는 날짜가 화요일 아니면 금요일 아니면 안식일이에요. 참 묘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다 믿음이 든든하시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그러시진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의 관심을 다른 데로 끌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조금 지나면 아시안 게임, 조금 지나면 국내 또 전국 체육대회, 조금 지나면 뭐 동계 올림픽, 또 세계 올림픽, 무슨 그렇게 경기가 많아서 신문에 매일 나와도 모자라요. 이것이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흥미거리를 찾기 위해서 갈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만족을 얻어야 할 심령에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갈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혹시 어떻게 해서 월드컵에 우승을 하면 야 이제 더 이상은 없다 하고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며칠 지나면 또 다른 갈급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기를 봐야 하고 또 다른 놀이를 찾아야 하고 또 다른 관심과 흥미거리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없으면 개인이 찾아서 나섭니다.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적은 시간과 마음을 바쳤는가.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시간과 재물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인색한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국하고 어디하고 할 때입니까? 밤늦게 한 때가. 예? 이탈리아하고 할 때입니까? 그때 밤 늦게까지 90분 이어서 연장전까지 다 보고 110 몇 분을 보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17분 동안 기도한 적이 있는가? 저도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시간을 아낌없이 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좀처럼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스포츠의 오락에 이렇게 거대한 물결을 따라서 몰두하게 되는 것은 인생의 가치관을 상실한 것입니다. 무엇이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다 지워졌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기성세대가 볼 때 분명히 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선악에 대한 구분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가치관은 무너지고 선악의 기준은 희미해지고 신문의 지면은 언제나 정치가들의 비리나 폭력 사고에 대한 기사로 넘칩니다. 인기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사진과 관련 기사가 대문짝만한 크기로 신문의 많은 부분을 매일같이 장식해 나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거의 모두 흥미와 쾌락과 오락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보고 들으면서 성장해가는 우리의 후세대들이 어떤 모양으로 꼴지어 갈 것인가. 정말 암담합니다. 인간은 바라보는 것,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인간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마도를 재배하면서 도마도마다 몇 개를 선별했겠죠. 헤드폰, 음악 듣는 헤드폰을 이렇게 조그맣게 도마도마다 이렇게 끼워줬어요. 음악을 들려줬어요. 도마도에게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보통 토마토보다 훨씬 크게 자랐습니다. 사람 머리만하게 자랐다고 그래, 그 결과를 보면. 그런데 어떤 음악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더래요. 선곡과 클래식을 들은 토마토는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아주 예쁘게 생겨서 나오는데, 락 음악이나 재즈 음악을 들려준 토마토는 울퉁불퉁하게 생겨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식물도 듣는 것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데, 사람이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라디오를 들으면 조용한 음악이 나오는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형편입니다. 우리 인간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은 둘입니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우리가 본받을 영원한 모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본받아야 할 영원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고 그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히브리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로 앞에 몇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극복하고 인내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참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축구선수들이 골인을 넣기 위해서 골문을 향해서 전력 다해서 질주하듯이 우리 모두 다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영생의 면류관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마지막 선악의 최후의 결승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